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여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굳게 서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았고 다 끝내지를 못해서 오늘 연결해서 살펴볼 텐데 다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 그죠? 사무엘 상하,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 상하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는 구약의 성경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서 중에서도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구약의 역사서가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시며 또한 거기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사역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쓴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는 이 죄인된 현실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서의 모든 내용들이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돼요. 잠깐 돌이키는 것 같은데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끊임없는 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포로처럼 끌려가셔야 했지만 그곳에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 안까지 들여다보려다가 5만 70명 혹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으면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심판이 임해야 했는지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죠? 언약궤를 자기들 앞에서 옮겨버립니다.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들 앞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었죠? 이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이전 장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난 블레셋 백성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 대적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가는 것마다 재앙이 내리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앞에서 옮겨버렸죠.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당시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가는 거죠.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은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블레셋 백성들이나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공통된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과 같아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 뭘까요? 죄죠. 그 죄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 속을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망하는 걸로 끝나요. 구약의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왜 내 교회가 왜 망했다고 하시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 살펴볼 텐데 먼저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Hosea chapter 4 verse 6 and 7. 여러분 구약 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망한 이유 뭐라고 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지 아니하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겼으므로 망했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열심과 정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에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과 정성만 닿으면 돼요. 블레셋 백성들이나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둘 다 여기서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죠?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얻으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섬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은 버릴 겁니다.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아니면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벳세메스 땅,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당시? 벳세메스 땅은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내어준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신 성읍. 즉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백성들을 올바른 예배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이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더 이상 내가 저들을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벳세메스 땅에 살던 제사장들까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요. 결국 구원 역사의 끝에는 레위 지파에서 난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제사장직에서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제사장들은 다 끊쳐지는 겁니다. 왜?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 사무엘상 4장도 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의 예배에 항상 나타나는 모습은 열심과 정성과 환호와 열광은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을 때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막 열광하고 땅이 울리도록 환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리고 심판받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니까 열광하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나고 막 제사 드리고 뭐 언약궤 돌 위에 올려놓고 섬기고 그러다가 또 심판받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분별하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호세아서 방금 읽은 4장 7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더욱 그러했다. The more the priests increased, the more they sinned against God. 그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그러했다. 이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그 각 지파의 그 자손들 수가 많아지면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였죠. 언약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더욱 번성하고 흥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처럼 섬겨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꼭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흥하게 되는 것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더욱 우상처럼 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번성이라는 거죠.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타락상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와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잠시 평안이 찾아오고 번성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더 하나님 잘 섬겼나요? 아니었습니다. 잠시 평안과 번성의 시기가 찾아오자 또다시 똑같은 죄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자기 소견대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러했다는 거죠.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Romans chapter 10 verse 23.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이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열심이 있었어요. 정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하는 건가요?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하나님은 너무하는 건가요? 반대입니다. 죄인들이 이 복음의 지식 없이 그저 자기들의 열심으로 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믿고 아니 하나님이 보상까지 해주셔야 한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온 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시죠? 여기 보면 뭘 몰랐다 그래요? 그 지식에서 무엇을 몰랐느냐? 그 복음의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다. 심써 하나님의 의는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심써 예수님은 버렸다. 열심히 한 게 심써 예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복음의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랬고요. 자신들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 교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없는 열심을 따라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유. 유대인들은 전체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큰 율법으로 봤죠. 도덕책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열심히 잘 지켜서 순종해야 하고 복받을 건가 이런 책으로 봤죠. 그렇게 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한 것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을 오직 도덕적, 율법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눈이 가리운 영적 소경처럼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나에게로는 오지 않는구나. 성경을 보아도. 사무엘상 4장에서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찬송과 예배를 드렸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 이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거든요. 언약궤가 자기들 수호신일 줄 알았거든요. 부적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오히려 심서 예수님 죽이고 참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죠. 그러다가 자기들 삶에 재앙이 찾아오니까 바로 어떻게 버리죠? 하나님 버리고 언약궤를 자기들 삶에서 없애버립니다. 옮겨버려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참 믿음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섬겨서 받아낼 세상이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자기들 삶이 세상적으로 더욱 번성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더욱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을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할까요? 뭐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할까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믿어야 합니까? 뭐 그렇게 맨날 예수님을 알라고 합니까? 아, 나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요 정도만 알아도 그냥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잘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가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아유 뭐 그런 거 알아. 우리가 그냥 잘해드리면 돼. 이러나요, 우리가? 아니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안 섬기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올바른 교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열심과 정성, 내가 느끼는 기쁨과 만족,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요새의 잘못된 현대식 예배의 원리죠.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보자. 예배의 중심이 자기예요. 여기 와서도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나를 좀 만족시켜달라. 이런 마음가짐. 잘못된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드리는 게 참 예배죠. 그런 모습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세상에서 번성하면 더욱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고 세상에서 망하면 그런 하나님은 바로 버려버립니다. 번성할 때에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때도 버린 거라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복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든든한 집이 아니라 그저 모래와 같은 자기의 열심과 정성 아니면 세상 현실 위에 집을 세워가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버렸다, 섬겼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겁니다. 옮겼다, 계셨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떠나가면, 복음의 지식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 교회였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처음에는 어땠죠? 예수님이 막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막 하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이라 환호하며 따랐죠.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자 어떻게 하죠?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다른 자들이에요. 그렇게 임금님으로 따랐던 자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같은 자들입니다. 처음엔 예수님 잘 믿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다가 버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했다가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가 죽이기도 하고 있지 않나요? 계셨다 안 계셨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내 중심인지 얼마나 세상 중심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 세상 현실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높였다 낮췄다 살렸다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 우상 숭배의 죄악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너무 많이 알면 내가 내 멋대로 내 정욕 따라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들을 내 마음대로 슬쩍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큰 돌 위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환호하며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자손들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없애고 다른 곳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180도로 다 바뀔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겼다 버렸다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아닌 척하고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니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는 나와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하지. 아니 복을 내려주셔야 한다고까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아니 최소한 나쁜 일은 안 생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말로 안다면. 내가 정말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 나를 구원해서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죠.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가는 거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복음을,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결론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떠나셔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버리고 떠나셔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 변한 것이 없는데 제사장들까지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벳세메스에 사는 아론의 후손들을 치셔야 했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그 죄악을 다뤄주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년을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소망 없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여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타락한 그의 교회를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져가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교회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소망 없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그저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더 나아지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번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참 회복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현실이 7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 1 Samuel chapter 7 verse 23.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뒤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울부짖다, cry out 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들이 왜 울부짖었다고요? 그저 예전처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신세 한탄처럼 울부짖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여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그 울부짖음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에서 이것이 더 잘 나타나 있죠. 6절에 보면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고백이 7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회개의 고백. 회복의 시작입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말씀을 사역을 통해 이러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비록 구약의 현실이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구약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의 회복이 있다고요?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현실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때 누구를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누가 우리 삶에 돌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어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상한 무슨 체험을 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이 여러분 삶에 그 회복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잘하면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영광의 날까지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회복을 이루셔서 우리가 마침내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회복이 시작됐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즉 복음 말씀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리고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바쳐 이루어주시는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같습니까? 혹시 다른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천국의 회복을 이루어주시려고 자기 영원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상 숭배의 삶에서 우리를 구별합니다. 복음만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없는 회복이란 없습니다. 말씀만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으로 하는 씨름이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씨름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뭐 가지고 씨름할까요? 그저 사람의 소견, 내 생각, 아니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탐심, 아니면 세상의 원리만 가지고 씨름할 거예요. 이러한 무지가 계속될수록 우상 숭배의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할 겁니다. 말씀과 씨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교회,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도 천국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영적인 벳세메스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천국 제사장들의 성읍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곳을 말씀을 버린 예수님이 없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다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말씀 통해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만 올바로 알고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 우상 숭배 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 따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천국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어 정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려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싸우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만으로 회복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